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 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구약의 모세오경 가운데 한 권이 되는 민수기라는 책이죠.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이 광야에서의 히브리 백성들의 삶을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생생하게 전해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하루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의 원로들을 소집했는데 그 만남의 천막, 뭐 그들로 치면 이제 성전으로 부르는 거죠. 그 원로들 가운데서 두 명이 이 소집에 응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은 겁니다. 모세의 말을. 근데 말을 듣지 않은 그들에게도 하느님의 영이 내려서 그들이 진영에서, 그러니까 천막 밖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명을 어긴 그들이 하느님의 영을 받은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이 온 백성의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여호수아, 아시죠? 구약에서는 훌륭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인물입니다만 하느님의 거대한 보편성 앞에서 인간은 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좁은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세는 마음이 넓은 것 같아 보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희들은 그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분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자기 마음, 자기 멋대로 의미가 아니라 그 영이, 성령이 하느님의 의지에 힘입어서 그 방향을 정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그와 비슷한 의미에서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 모든 이야기를 합친 의미에서 종교가 다르다라는 것은 지극히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 그 방법론, 믿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같은 신을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가장 거대한 보편성을 표현하는 단어, 그 가장 큰 계명을 거스리지 않는 종교라면 그 모양과 전례에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같은 신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론이 진실을 가리기도 한다라는 것이 인간 세상의 지극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죠. 방법론이 방법론으로 표현되지 않고 그 방법론이 진리로 포장되는 경우에 그것은 신의 진정한 모습을 가리게 되는 심각한 방해 요소가 됩니다. 이를테면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테면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죄가 따로 있습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가 있으신가요? 이 정도까지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가고 이 정도까지 죄를 짓지 않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그 지옥의 기준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표층적인 신에 집착을 하다 보면 이 심층의 신을, 신의 본질을 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표층의 신에 집착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신을 인간 윤리의 기준으로 또 인간 정의의 기준으로 삼고 세우려는 시도가 됩니다. 거기서 이를테면 또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이혼이나 낙태 같은 사건에 신의 이름을 붙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올가미를 씌우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런 행위를 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곧장 지옥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서슴없이 쓰는 것이죠. 낙태와 같은 사건에는 생명을 죽였다라는 살인의 명분을 씌우고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잘 보면 낙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그 처지가 가난하고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거대한 자본 권력에 의해서, 거대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삶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종교와 어리석음, 그 비겁함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낙태가 생명을 함부로 없애는 행동이기에 그렇게까지 단죄받아야 된다면 그 논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표층의 신에 집착하는 종교는 많은 경우에 결국 세속 권력과도 쉽게 결탁하게 되어서 권력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권력가와 부자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표층의 신에 집중하는 얕은 종교의 얕은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독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그 자체로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그러한 교리에 집어넣어서 부자들은 무조건 모두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악을 쓸 때가 있죠. 그러한 악다구니 속에는 사실 인간의 질투와 시기의 마음도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타락한 공산주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죠. 부자라고 해서, 지주라고 해서 무조건 잡아와서 군중 앞에 세우고 억지로 자아비판을 하게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종파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방법론적인 의미를 진리화 하는 오류가 있죠. 지옥에 가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미사의 복음 말씀입니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가장 끔찍한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말이지 그 사람들의 말대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지옥에 가야 되는, 눈을 뽑아버려야 되는 죄가 되고, 단지 부자라서 그리고 권력가라고 해서 지옥에 가야 되는, 손을 잘라버려야 되는 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낙태를 했다고 하면 무조건 지옥을 가야 되는, 그래서 어떤 몸통을 잘라버려야 되는 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표층적인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표층적인 죄란 죄의 종류를 나열해놓고 죄에다가 등급을 주어서 이것은 용서받는 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지옥 가는 죄 등으로 구분하는 어리석고 속 좁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죠. 죄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과 위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위선은 회개하지 않음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절대적인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완벽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남을 판단할 수 있고 단죄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 바로 위선에 있습니다. 부족한 인간이 자신을 부족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그 마음은 그렇게 자동으로 위선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이렇게 심층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굳은 다짐이 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고백성사는 어떤 죄를 고백하는가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기적으로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부족한 죄인임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진솔한 겸손 안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 잘 이어나가야겠습니다.